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비록 인간의 메신저를 통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져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내내 우리 생활 속에 역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몇몇 다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건 공동 번역이 원문에 가장 가깝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과 또 우리가 오는 세상이 있을 텐데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 영존하는 실제 속에서 여러분의 둘도 없는 중요한 가치,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되고 싶은 것 혹은 가장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좀 너무 막연할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다면 워낙 대답할 것이 좀 많기도 하거니와 또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내가 그 가정의 주부로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여기기도 하겠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이나 지위, 남에게 베풀어 주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재산이 있다든지 뭐 빼어난 재능이나 외모가 있기를 원한다든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라든지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그냥 가장 그냥 무난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큰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가장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서문에 해당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자가 가져야 될 우리가 가장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여기서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대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열두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또 하나의 별명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성경은 이제 성경 계시가 쭉 진행됨에 따라서 그 열두 지파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로 이렇게 또 계승되고 또 그 열두 분 그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계시가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 비슷한 맥락을 가진 베드로전서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이제 단순히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도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를 쓴 초기에 당시에는 팔레스틴 땅을 제외한 저 중동 지방과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런 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을 말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도 그랬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흩어져 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불이익과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많은 이방신들이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섞여 살면서 그들의 비즈니스, 그들이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생업들은 주로 이방신의 신전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사회와 발을 끊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생업에 지장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사회적인 커넥션이 단절됨으로써 오는 소외감과 외로움과 구박과 그런 많은 시련들이 있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교를 신봉하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가 그것을 나중에 고린도 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죠. 정말 수많이 매를 맞고 또 이 폭행을 당하고 또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배고팠고 얼마나 여행의 위험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 영적인 열두 지파인 우리들에게도 물론 그 당시와 같은 종교적인 믿음 때문만은 아닐지라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에 직면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있는 그 본문을 보면은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고 할 때 여러 가지란 말은 각양각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가능한 모든 종류의 우리 인생을 거스리는 우리 인생이 만일 이제 이렇게 순풍에 돛을 달고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 그것을 우리 인생이라고 볼 때 그 배를 역풍을 그 거꾸로 바람을 이제 맞게 되는 우리 인생의 항해를 거스르게 되는 또는 파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을 이제 시련이다 시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련은 인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들에게 그의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직 젊어서 그 시련을 겪을 만한 아직 세월을 다 보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 인생을 쭉 살게 되면은 정말 내가 이 시련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다들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과 시련, 이것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단서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 시련. 인생이라는 것은 각양각색의 시련으로 엮어진 긴 이야기와 같습니다. 저도 별로 길지 않은 인생 속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휴전선에 보면은 우리나라 그 비무장지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비무장지대에는 수백만 개의 지뢰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땅에. 그러니까는 길을 마음대로 가다가는 그냥 지뢰가 폭발해서 사망할 수밭에 없는 그런 지뢰밭이 있다고 해야 돼요. 저는 인생이 그런 시련의 지뢰밭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종종 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보니까 다른 병은 몰라도 이런 종류의 병들은 정말 곤란하다. 치매, 그 다음에 뇌졸중, 중풍 같은 거, 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곤란하더라고요. 다른 병은 좀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그런 병들은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두고두고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종종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치매, 중풍, 암, 그것은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의학적으로 규명된 병이 2만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2만 가지 병을 우리가 기도해서 다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뢰밭과 같아요. 질병뿐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그런 연약함과 질병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정말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덮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웬 날벼락이냐,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느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하는, 그렇게 부르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을 하죠.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고난이 많으면 고난의 바다라고까지 말하겠어요. 우리들은 비교적 유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세상을 돌아보면은 정말 이 세상은 고난의 바다와 같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욥기 5장에도 보면은 재앙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련과 고난은 이 세상의 속성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피조 세계는 불행하게도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악들이, 개인과 공동체가 저지르는 그런 죄와 악들이 인류의 연대성이라는 복잡한 인과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이것이 확대 재생산돼서 그것이 가시던 물과 엉겅퀴가 돼서 인간을 사정없이 찔러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사주와 악의 때문에 인간의 고난은 훨씬 더 심화돼요. 그래서 세상과 인생은 고난과 결핍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물론 세상을 물론 다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아직도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참됨과 아름다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자체로서 지옥이 되어버리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집단과 개인은 크고 작은 고통과 시련을 겪는 것이 인생의 속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서 이 삶의 시련을 최대한 피해가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물질적인 가난이라든지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과 연약함, 장애, 사고 또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는 것들, 실패, 좌절, 실직, 자녀 양육의 어려움, 소외와 인간관계의 갈등, 미움과 증오와 인생 자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무의미함과 사회학과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과 전쟁과 기아와 천재지변과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들은 시련을 완전하게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수를 믿으면은 인생의 시련을 다 면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은 대뜸 여러분은 그것이 거짓말이다 하고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나라와 오랫동안 중첩되어서 이중구조로서 진행되어가는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시련에서 완전하게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신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대로 살려고 할 때는 꽃배기로 시련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우리는 대단히 역설적인 말을 들었어요. 시련, 고난을 아픔, 인생의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물론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들은 성경 외에도 많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과 신약 외에도 외경 같은 데도 보면은 이런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는 우리 조상을 시험하셨듯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딧서에 그런 것이 있어요. 또 마카비서 같은 데 보면은 덕을 이루기 위해 모든 환난을 참는 것은 축복된 일이로다. 이런 글도 있고 우리 보통 이 시중에 있는 말 중에도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리고 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영어 격언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이제 역사가 쭉 오래 진행되어오면서 인간들이 많은 고난을 겪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지혜가 발달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참 역설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련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 가지 이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듣는 것이 아닐 거예요. 비교적 익숙하고 들어왔던 말씀이다. 혹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련을 닥칠 때 기뻐하라고 말할 때 시련이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할 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막 기뻐한다는 것은 그건 이상한 거죠. 이것을 좀 너무 오버해서 들었던 한 분이 제가 옛날에 알던 그 성도님은 여자 성도님인데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갖고 자기 남편이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계속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조금 지나친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우리가 시린이 왔는데 막 기뻐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조금 정신이 이상한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나 영어로나 해석하기가 무척 어려운 단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쁘게 여기다, 여기다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지를 하나 들고 여러분이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가 아니고 오이라고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어떤 내적인 에너지를 동원해서 나의 노력과 의지로 다른 무엇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영어로 하면은 reckon에 해당되는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참 그 잘 와닿게 느낀 적이 여러 해 전에 우리 한국에서 정근두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 수양회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양회 첫머리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 사모님과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가를 잠시 소개하는 말씀 중에서 이제 여차여차 이제 자기 사모님이 어떤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마을에 목회를 하게 돼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나는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확한 표현이다. 물론 제가 그 사모님이 이쁘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새 나가면 참 곤란한데 예, 이거는 제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 굉장히 조신하게 잘 생기셨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그 와이프가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로 여기고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아주 그것이 적합한 뜻입니다. 그래서 케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로 알아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감정이 아니고 단순한 느낌이 아니고 함께 액티비티예요. 액티비티. 나의 구원이 더욱더 원숙해져감을 즐거워하는 한 개의 액티비티로서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내가 겪는 시련이 앞으로 나에게 가져다 줄 어떤 모종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과 믿음을 통해서 내다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내다보면서 내가 지금 기쁘게 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속에는 슬픔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고 슬픔과 아쉬움과 외로움이 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앞으로 나에게 갖다 줄 미래에 갖다 줄 놀라운 그 유익을 내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있을 그러니까 모든 만 백성을 자기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들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이 너무 큰 유익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기도 하거니와 그것을 즐거워해야 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십시오라고 명령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인간에게는 그 시련,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 어려움들이 두 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시련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스러운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순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인생의 시련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자연적인 인간성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순종적으로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대한 깊고 순종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시험을 통해야만 우리의 성품은 연단되어서 참다운 인간성에 이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잘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도 시련과 고난을 겪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죄 없이 잉태된 분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허락하신 시험,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그에게 인내심이 생기고 연단되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시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련을 잘 견뎌내면은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시련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런 시련이 닥칠 때 인간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인간은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심하게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련에 닥칠 때 세상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은 인간들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러실까? 그러죠. 또 심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닐까? 저는 너무 어려움이 크게 닥칠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닐까? 목사 수준치고는 상당히 좀 낮죠, 그죠? 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닐까? 혹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러실까? 불평하죠. 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시종일관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돌아가자, 왜 이 광야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느냐, 마실 물이 없다, 뭐 계속 불평한 이것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에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주시고 그 물로 그들을 해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워낙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바라는 장소로 이름을 붙였어요.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시련을 당할 때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반응,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따위로 하시는가 하는 그 불순한 반응들이 그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인간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원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시련일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역으로 시험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필경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소원하게 하고 정죄감과 소외감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데 이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련이 닥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데 한 가지는 그런 식으로 나쁘게 반응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내라고 할 때 그냥 참는 거 어떡합니까? 시련이 닥쳤는데 다 빠져나갈 길은 없고 꼼짝없이 하여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참아요. 참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참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뭐 빠져나갈 길이 없으면 참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이를 악물고 참는 거 혹은 고생 끝에 낙이 있으려니 하고 그냥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참는 거 그냥 현실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면서 다 끝이 있겠지 뭔가 좀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데 좀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창조하시는 우리 속에 새로 만들어주시는 한 개의 성품이에요. 그것은 시련을 통하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품 중의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즉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는데 거기 보면은 연단이라는 말은 잘 단련된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인내와 연단을 분리하지 않고 잘 단련된 성품을 그냥 인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희망을 약간의 희망을 갖고 이렇게 참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인내라는 것은 이 새로운 성품이라는 것은 현재 이 일을 그냥 완전히 내 생명과 인생을 포기하듯이 하나님께 갖다 맡기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 존재를 하나님께 완전히 갖다 맡기면서 마지막 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 어느 날에 주어질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그 성품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뺄 수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려는 것,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미래에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큰 상급을 주시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지나가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설명에 나설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리라는 것을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인정과 상급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참 내가 그것을 잡아야지 하는 그것과 그냥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학식과 더 행복한 가정과 이런 것을 이런 것에 집착하는 그 마음과 비교할 때 형편없이 이것이 작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관념적으로 뭐 나중에 상급 주시면 좋지 뭐 안 받아도 그만이고 대충 그렇게 무관심하지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질적인 병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사시키는 영적인 암과 같은 것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영원으로 존속될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주실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미래의 것이지만 현재에서도 그 칭찬과 상급을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잠시 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할 성경적 세계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첫 번째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려면은 이런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약효를 발휘하려면은 이래야 돼요. 첫 번째,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저는 과거에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제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다음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더 절실해졌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로써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창조의 육체가 죽음으로 우리의 육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존할 것이고 그 영존하는 우리의 존재는 훨씬 더 실제적이고 영속적인 그런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이 생이 전부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또 형언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남하고 전혀 다른 그런 불리한 여건과 조건을 타고나서 살다가 불행하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만일 그들이 이 생기 전부라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우리에게는 새 시대와 오는 세상이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그 경계 부위,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그 경계 그 문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온전하게 된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그 칭찬과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너무 동화같이 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뭐 그런 일이 있겠지 뭐 그냥 뭐 가급적이면 그렇게 살면 좋겠지 이런 것이 생각하지 그것이 그런 성경적인 깨달음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데 현대 그리스도인의 큰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인간끼리만 해도 칭찬과 인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것. 사실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사학위라는 박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좋은 남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목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은 나 자신의 자기 가치감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가치감입니다. 비록 먹고 사는 것이 조금 팍팍팍하고 배고파도 내 가치감이 충일하면은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분노해요. 칭찬받는 거. 그런 책이 있죠.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인간 존재의 자기 가치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책이었어요. 인간에게 그의 가치감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때 인간은 인간다워집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의 인정과 칭찬도 그렇게 대단한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칭찬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칭찬이 뭡니까? 영어로 praise. praise가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내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즐겨하시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보좌 앞에 24장로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칭찬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은 인간에게 칭찬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가치관이 중요해요. 이 세계관.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냥 여러 가지 뭐 물질과 지위와 뭐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인정과 이런 것은 그런 것을 못 가져서 그냥 안달을 하고 그냥 못 가지면은 낙심하고 패배주의에 빠지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지금 이 지상에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이 이런 세계관이 우리 속에 확립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세계관으로는 이런 구절, 이런 말씀 들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세계관이 확실히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길을 써야 되고 현재로부터 또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상적 배경이 없다면은 오늘 본문의 글은 그냥 힘든 사람을 잠시 위로하는 맥 빠진 격려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아니,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 뭐 그게 무슨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뭐 세상적인 수준으로 뭐 고생 끝이 나게 있고 뭐 내가 약간도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정과 칭찬과 상급, 또 그것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일부가 지금 그것을 겪어 나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본문은 더 나아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를 공동 번역에는 더 잘 번역했어요. 인내가 하는 일을 완성하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헬프해주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해주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다른 단어가 더 좋은 게 많은데 우리를 완전하고 성숙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칭할 때 이렇게 칭했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흠과 결함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을 완전하다 혹은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부담스러운 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참 그 말은 나쁜 말은 아니지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다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에이 뭐 좀 어떻게 되겠지, 그것이 우리에게 거의 현실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의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완전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인내라는 성품을 우리 속에 창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계속 인내하고 인내해 나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우리가 온전해져 간다는 것이죠. 결점이 깎여 나가고 불순물이 우리가 광석을 금광석을 용광로 속에 넣고 금을 재련할 때 금은 비중이 무거우니까 계속 밑으로 쳐지고 가벼운 불순물도 찌꺼기들은 계속 위로 떠오르면 그걸 걷어내고 불을 계속 떼서 불순물을 계속 걷어내서 마침내 99.9%의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시련이라는 용광로 속에 우리는 싫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무나 싫지만 그 속에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걷어내시면서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요. 그 순간이 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을 계속 하세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우리 삶의 가장 큰 것이 빅딜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것에는 별로 관심은 없고 그냥 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뭐 그냥 더 즐겁고 뭐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말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야 돼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직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직도 불완전함을 표방해요. 그러면서 또 16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룬 자 중에 하나로 또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프로세스죠. 과정이죠.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목표가 있고 우리는 그 과정 중에 나도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 스스로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결코 건방진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빅딜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에 우리가 잡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 갖고 싶어하는 그것에 꼭 같이 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에 붙들리게 되면은 그 자체가 굉장한 힘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믿어가는 우리 거대한 배가 있지 않습니까? 몇십만 톤쯤 되는 큰 배가 유조선 같은 게 있을 때 보면은 배 뒤에 그 공무니 밑에 보면은 지름이 10m가 넘는 스크루가 있습니다. 그것이 막 돌아가서 엄청난 그 배를 태평양 한가운데로 막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동력이라고 그래요. 추동력. 뒤에서 밀어붙여주는.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의 날에는 이 추동력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강력하게 밀어주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배우지 않은 바가 아니고 들어보지 못한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이 그것이 부각되지 않고 그것이 좀 더 리얼하게 설명되지 않고 또 우리 자신도 그것을 별로 믿지 않아 왔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시련은 누구나 싫습니다.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아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하신 계신가 원망하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내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들은 그 인내가 또 인내를 낳는 이런 good cycle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히 아니 그 무슨 뭐 그냥 사람 중에서 조금 나은 사람 되는 것도 난 참 힘든데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너무 문학적인 과장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신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망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선물과 어떤 우리의 특권과 어떤 좋은 것보다도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속에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러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시련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는 한 개의 데몬스트레이션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겪는 시련을 없애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보편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몫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일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은 모든 사람에게 공이 주어져 있는 우리의 기회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련이 닥칠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 그 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생각할 때 그것은 나를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완성해 가시는 것이 그분이 지고한 사랑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자주 배은망덕하고 범과가 많으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한눈을 팔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죄에 넘어지고 얼마나 깊이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합시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도록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련의 지뢰밭이 깔려있는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는 누구도 시련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의 인내라는 고상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내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과 그리고 종말의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열망하며 기대하며 정말 그것을 손에 쥔 듯이 실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추한 것에 한눈을 팔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